11장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보면서 요한복음 기록의 그 깊은 내용들에 한 걸음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셔야 될 텐데 그 앞에 있는 본문 내용들을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다가 이제 갑니다. 3절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낮에 다니면 실족지 않는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응답하신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베다니라는 곳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베다니로 가자거나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지 않고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래요. 유대로 다시 가자예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0장 40절 보시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더라 하는 것에 이제 대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부터를 제가 말하자면 요한복음에서는 제2부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 분기점을 보시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10장까지의 사역과 11장부터 이제 끝장까지의 사역이 전혀 시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있었던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진리되심과 생명되심과 그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내용들을 사람들 앞에 펼쳐놓은 장면이라면 11장 이후부터는 펼쳐놓는 장면이 아니라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그의 진리되심과 구원의 핵심되는 것들을 펼쳐놓았을 때 받은 반응이 무엇이었느냐를 결론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잘 설명하고 아무리 기가 막힌 사건과 기적을 도입해도 우리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결론을 내는 것이 10장까지의 목표입니다. 10장까지의 목표는 제가 참 10장까지 해오는 동안 체중도 많이 내리고 그랬습니다만 그 열낸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이 바보들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믿지 않았을까?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거꾸로 증명되는 것이 10장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제2부로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전하시거나 권유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알아먹지 못하는 우리를 고치러 오셨다는 것을 이제 2부로 들어가면서 펼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로 이제 가실 겁니다. 그래서 첫 사건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를 언제 가서 만나요? 살아있는 동안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서 일으키러 가는 거예요. 살리러. 우리가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약을 먹어라 저 약을 먹어라 이렇게 해라 해갖고 요새 많이 나오는 것은 뭐 단전호흡을 해라 이렇게 해갖고 고쳐내는 장면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상당히 중심되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을 때 어느 날 영감을 받고 혹은 뭐 용한 의사를 만나서 혹은 좋은 약을 구해서 소생했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시체였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시체하고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하는 게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나사로야 그랬으니까 누구 보고 한 얘기 같아요? 나사로한테 한 얘기예요? 시체인데 나사로야 그랬더니 시체가 네 그래요? 이건 전혀 오해되고 있는 대목들이다 이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 그것을 깨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선언문일 뿐이지 나사로 보고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음에 묶여있다가 박차고 나와요. 결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와요.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 그 복음이 갖는 은혜들을 그토록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을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것을 뽑아서 움켜쥐고 여기다 앉히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듣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설득당하고 그래서 선택한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붙잡아다 여기 앉히고 눈을 뜨게 하고 귀를 뜨게 해서 이제 드디어 들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6절을 이제 가서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그러므로 들으시고, 그러므로라는 말이 거기에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자면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본문 자체를 보면 말이죠. 우리말엔 그 조금 빠졌는데 그 말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자 일부러, 일부러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부러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지금 이해하기가 좋아서 그래요. 우리는 아예 빠졌습니다. 그 대목은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다로 다시 가십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설명하면서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설명들은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권고가 아니다. 그걸 꺼내가도 우리가 알아먹지 못한다. 그러면 뭐 거기까지 납득을 하신다 할지라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하시는가? 뭐 때문에 이런 걸 기록하시는가? 성경은 언제나 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정리해서 약속된 것을 이제 취득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못한 것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리를 근거로 해서 그 다음 권면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신 말씀들입니다.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듣자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셨을까? 나중에 21절을 가보시면 그 밑에 21절을 보시면 바로 이 늦은 사건 때문에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지난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느라고 시간이 바빠서 이제 요한복음을 못했죠. 그 전주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실력과 수준에 관한 얘기라 그랬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놓고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자 예수님께서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그가 섭리하시는 일 속에서입니다. 뭐 당연하죠. 그의 섭리 속에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가 만드시고 최초에 계획하셨던 자리까지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시고 인도해 내시는 것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 중에 말하자면 화가들이 그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어려운 그림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풍경화입니다. 풍경화가 쉬워요. 어려운 것이 인물화입니다.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얼굴을 그리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폭군이 있었는데 백구입니다. 눈이 하나 없는 왕인데 얼굴은 괜찮게 생기셨어요. 그 화가를 하나 불러다가 자기 얼굴을 그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러자 이 사람이 아첨을 떠느라고 두 눈이 다 있게 그렸어요. 아첨 떤다고 죽였습니다. 누가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겠어요. 또 한 사람을 잘 그린다는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그려라. 이 사람이 지난번 사람이 다 있게 그렸다 죽었습니까? 하나만 있게 사실대로 그렸습니다. 불경스럽다고 또 죽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릴 수 없게 됐죠. 초상화를 그리는 어려움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사실대로 그리기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초상화 그린 거 가보세요. 언제나 실물보다 낮게 그려야 팔리지. 실물대로 그려갖고 팔리는 거 보셨어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제가 잡혀갔죠. 저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착 그렸더니 만족해 했어요. 어떻게 그렸을까요? 옆얼굴을 그렸죠. 있는 쪽 옆얼굴을. 이거 찍소리 못하게 됐죠. 안 그래요? 초상화의 어려움. 그죠? 뭘 그리면 제일 쉬울까요? 은행잎 같은 거 하나 그려놓으면 그거야 뭐 누가 그리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징어 이런 거 그리면 제 아들이 그리나 피카소가 그리나 별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의 실력을 발휘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입니다. 그럼 인간을 실력 발휘를 하는 것 중에서 성경의 그 초점이 언제로 어디냐 하면 우리를 항복시켜서 수준을 나타내신다고요. 우리를 그냥 다만 물감과 재료로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의 재료이고 대상이면서 동시에 감상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업의 동참자입니다. 우린 이상한 사람이에요. 주주고 동업자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일꾼이고 그리고 우리가 대상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에 참으로 놀라운 대목입니다. 영광이라는 얘기로 시작한 이 나사로 사건은 우리 구원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이 최고의 핵심이 어딘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 갈 자리, 형벌받을 자리, 죄 아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슬쩍 꺼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물론 꺼내야만 됩니다. 이걸 지옥불에 타 없어지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꺼낸 우리 자신을 마음을 항복시켜내는 것이 핵심이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 중에 최고의 목표물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를 우리의 운명을 뜨거운 곳에서부터 시원한 곳으로 형벌받을 곳에서부터 어디 좋은 자리로 지위를 바꿔놓고 어디 운명을 바꿔놓고 환경을 바꿔놓는 것이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는 것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최고의 싸움거리고 최고의 대상 품목이고 목표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제나 지적하고 들어오는 건 이겁니다. 가장 심하게 부패한 것이 뭐냐? 그건 마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마음, 진심, 그것을 회복시키는 작업,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작업, 기쁨과 행복과 만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항복시키는 작업, 그것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실력을 동원하시고 지혜를 동원하시사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원이 되시고 우리가 보자면 인생이 있고 사건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요즘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자주 나오는 공수특전단을 보내서 이렇게 사람을 납치하듯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있고 설득이 있고 반발이 있고 하는 속에서 우리를 항복시키는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나사로 사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싸움들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일부러 늦으신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부러 안 가셨습니다. 죽기까지 안 가고 계셨고 마르다도 분명히 나중에 오신 예수님한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을 늦게 오셔서 이제 죽게 됐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가시기 전에 지금 그 말씀부터 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믿음을 말하자면 전제로서 내놓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박하듯이 이렇게 걸듯이 내놓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설득시켜서 이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중적인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권면해서 주를 선택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가 선택하시고 그의 자녀를 만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쓰여진 요한복음이 1장 1절부터 무관한 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요한복음을 꺼내놓고 읽어서 예수를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십시오 하면 그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는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이 증명됩니까? 우리가 옛날에 누구였으면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어느 만큼 무지했으며 반응할 수 없었던 존재며 죽어 마땅하고 용모가 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책입니까? 그리고 같은 기록인데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와 구원 얻은 자, 중생한 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따라야 할 내용들이 여기에 충만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로만 1차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에 반응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누워있는 우리를 수의 다 입고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우리를 일어나라.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우리를 일으켜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방법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구원 얻은 자로서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얻어야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으킨 우리를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죄와 사망과 인간 모든 운명과의 주권자이시며 권세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자이시며 그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는 자라는 것을 믿게 하고 싶단 말입니다. 암만 이른 아침이지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아침부터 열을 내면 그만한 상응하는 표정을 짓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암만 못 알아들으셔도. 이게 가장 재미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절대 이렇게 순서를 갖다 놓지 마세요. 상대방이 시체예요. 모르는 자인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약속을 따르면 어떻게 나중에 천국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가? 위협과 사탕발림 이렇게 갖다 놔도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자입니다. 선택을 위하여 성경이 이 말씀을 동원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동원한다고요? 구원한 자 앞에다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간섭하셨으며 도대체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어떤 꼴이었고 어떤 대접을 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열심과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를 설명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한다고요? 마음을 뺏고 싶어 하신다고요. 이 성경 내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은 운명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항복에 관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위하여 주를 선택하고 주를 배반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내 자녀가 되었은즉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 앞에 마음을 즐겨 내놓기를 바란다는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 그것이 포함됩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 이 사건에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질문할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항복스러운 대목이 있는 것과 반하여 항복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뭐 당장 우리들한테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사건들, 즉 한국 사회에 있는 일들, 내 누구 친척에게 일어난 어떤 일, 무엇이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 본 우리 자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필 그날 설사가 날 건데 여태껏 멀쩡하다가 그래서 그냥 뭐 시험도 보는 둥 마는 둥 화장실 가느라고 나왔는데 다시 안 넣어주니까 망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교통사고가 우리 집에 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많은 차 중에 왜 하필 내 차를 받아요. 옆 차를 받으면 어때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 그 말하자면 구약에 나타난 제사 제도 속에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을 찾아보시면 구약 성경 148페이지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 말하자면 곡식을 첫 곡식이 나오면 소제를 드립니다. 말하자면 이제 농산물 중에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건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의 여러 면들을 제사장적 대제사장적 사역의 여러 면들을 조금씩 조금씩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물 중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누룩이고 하나는 꿀입니다. 누룩은 보통 이런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력, 그러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탐욕, 탐욕을 이제 대변하는 겁니다. 꿀은 뭘까요? 꿀은 꿀이 들어가는 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꿀은 들어가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꿀은 인간이 갖는 센티멘탈한 동정심을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지금부터 한 20년 전까지는 잘 기르셨어요. 왜 잘 기르셨냐 하면 먹고 살기들 바쁘셔서 자녀들을 강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되는지 상관할 틈이 없었다고. 근데 드디어 먹고 살만해지자 요즘은 애를 둘만 낳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골치 아파요. 인간이 갖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말하자면 무절제하고 지혜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욕심으로 키웠죠. 왜냐하면 요즘 젊은 부부들은 저는 젊은 쪽이 안 씁니다. 얼굴만 그렇게 생겼지.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어려웠을 때 컸거든요. 옛날에 그 뭐 어려울 때 커서 앙심이 이거예요. 내 자녀는 내가 그냥 최고로 키운다. 그 몽땅 그냥 외제로만 싸 바른 거예요. 그렇죠? 우유부터 뭐 해갖고 전부 외제로 싸 바르고 최고로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안 때리고. 요즘 애들 같이 골치 아픈 게 없어요. 그 언제가 더 잘 길렀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가 더 잘 기른 것 같아요. 뭐 커봐야 알겠는데 제 생각엔 옛날이 더 잘 기른 것 같습니다. 옛날엔 그래서 먹을 거 없어서 참 고생하면서 칡뿌리도 캐먹고 이게 그냥 일과였는데 요즘은 애들 먹는 거 갖고 싸우는 애들 없죠. 치사하진 않아요. 먹는 거 갖고 안 싸우면. 치사하진 않지만 그게 잘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꼭 괜찮은 애가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런 것들이 갖는 내용은 사실은 상당히 깊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목적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기 시작했고 그 길을 우리가 사실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십시오. 거기 혹시 감사할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 모든 신자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할 것이 있고 우리의 놀랄 것이 있고 기억할 만한 것이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것 아닌가요? 저는 지금도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뭐 자랑할 필요 없지만 이제 입시 처리되면 꼭 제가 또 생색을 하나 내는 게 있는데 제가 삼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가. 보통의 인내와 보통의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발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 사수, 오수 한참은 뭐가 되게 국수가 되는 거죠. 이게 국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국수 해본 사람은 조남철, 김인, 조훈현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국수, 더 지나면 우동, 뭐 이렇게 짜장면 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불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본 적도 있고 혼자 비장해지고 처절해하고 무슨 혼자서 뭐 지구의 운명을 지고 있는 무슨 아틀라스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 짝이 없지만 그래 보지 않았으면 언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옷 잃어버리지 않으면 누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고민과 고난과 위기에 처하지 않고 누가 깊은 생각을 하며 의미와 보람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드디어 영원한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삼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그리고 짐짓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은 기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같이 감상주의에 젖지 않으십니다. 그가 피가 없고 눈물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오셔서 그가 우십니다. 기억하셔야 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이제 결론 지으려고 하는 데 있어 우리한테는 지금 같은 결론과 좋은 내용으로만 일관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자 제자들이 그럽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핍박하고 있고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를 다시 간다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빛 가운데서 행하면 실족할 일이 없다 그럽니다. 여기서 12시라는 건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지금 쓰는 시간으로 저녁 6시입니다. 저녁 6시라는 건 아직 낮이다 이겁니다. 아직 다닐만한 때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시간표는 아침 6시가 말하자면 1시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6시가 1시면 안 되나요? 7시가 1시인가요? 꼭 6시가 12시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을 그 낮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13시부터 들어가면 밤 12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1시가 새벽부터입니다만 거기서는 아침 동틀 때부터 치는 겁니다. 1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낮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물론 거기에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안 됐다니까 가도 이번에 죽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무섭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무엇이 낮에 다니는 것이고 무엇이 밤에 다니는 것이냐.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것은 낮에 다니는 일이고 돌이 무서워 후퇴하는 거라면 인간들이 든 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려 하는 것이라면 밤에 일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낮에 일하는 자입니다. 그럼 낮이면 낮이면 그냥 낮이에요. 낮이면 모든 것이 다 보여요. 낮이면 요한복음 처음에 뭘로 시작했던 것을 기억을 해보세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을 보아도 빛이 무엇인지 모르던 소경으로부터 시작한 책입니다. 낮에 다니라. 낮에 다니라. 빛이 있을 때 다녀라. 그러면 대상이 누굽니까지요? 눈 뜬 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눈을 뜬 자만이 낮이 있고 밤이 있지. 눈 안 뜬 자에게는 무슨 뭐가 있습니까? 어떤 소경이 잭 니클라우스라는 그 유명한 골프 프로 골퍼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골프를 잘 치냐면 황금의 곰이라 그럽니다. 곰만큼 황금 덩어리가 될 만큼 돈을 벌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곰같이 생겨서 황금의 곰이라 돈 버는 곰. 이제 곰은 돈 버는 건가 봐요. 이제 동양에서는 재주 부리는 곰. 그죠? 돈은 왕서방이 벌고 곰은 재주가 부리고 서양에서는 이제 곰이 골프 쳐서 돈 벌고 황금의 곰이에요. 혹은 골프의 제왕이라 그럽니다. 장님이 와서 그래요. 잭 니클라우스 보고 돈 내기 골프 시합을 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우스워요. 장님이야. 안 들었단 말이에요. 이 상대방이 100만 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할 마음이 생겼죠. 잭 니클라우스가 자신의 차하고 그럼 시간과 장소를 당신이 마음껏 정하시오. 사람 정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쪽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눈을 뜬 자를 향하여 낮에 다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선별하라는 뜻을 넘어선 얘기입니다. 자, 낮이 되었습니다. 빛이 비칩니다. 볼 수 있는 자들인 상대방을 향하여 낮에 다녀라. 지금 뭐라는 얘기죠? 넌 네 눈을 뜨고 왜 감고 다니느냐는 얘기입니다. 낮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이 의도 하시고 요구하는 길이 네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너 왜 오리발 내고 있니? 라는 얘기로 됩니다. 물론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체 같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더 나가보시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고 그 항복을 기꺼이 할 수밖에 없는 자라면 너 왜 낮에 다니고 있지 않니라는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놓고 여기다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낮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그 빛과 진리와 생명의 요구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보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면 나사로의 일으킴은 사실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 대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체적이지 않습니다. 도매금으로 묻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신자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싸움이 뭡니까? 이겁니다. 교회의 싸움도 뭐냐? 그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흘러넘쳐서 교회 갔다 오면 시골에 내려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셔서 피부가 시원해졌듯이 어떤 찌꺼기가 씻겨 나갔듯이 영적인 신선함을 새롭게 공급받고 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때무도 오고 그대로 나가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치셔야 하는 여러분 개인의 책임 져야 할 여러분 자신이 돌아봐야 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최고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간섭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꺼내놓고 대답하십시오. 낮에 다니기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냄새나는 시체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나라 보좌에 같이 앉히시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알고 생명을 아는 자로서 낮에 다니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책임들을 복구하는 일에 앞서게 하시옵소서. 외형을 세우지 말고 내실을 다하며 주님 앞에 맡겨진 이 짧은 한 인생을 충성하기로 약속하는 일들이 이게 주의 말씀을 들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권면과 열심 앞에 인생을 바쳐 항복하는 헌신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와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가정들을 통하여 심령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이 민족과 시대 앞에 할 말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